예. 고린도서, 고린도전서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본문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독특한 근친 상관과 고린도에 만연한 이 성의 문란을 짚고 있습니다. 5장 부분과 5장 뭐 전체 부분 정도 되겠는데요.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온갖 낯선 자들이 모여드는 항구 도시 고린토는 불륜이 성행했던 곳이다. 그게 좀 뭐 성적으로 문란하던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항구라는 곳은 뭐 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오고 가고 또 그러니까 정착하는 곳이 아니고 또 많은 선원들은 거의 뭐 100%는 남자 지금도 거의 이거는 너무 아주 거친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뭐 남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모인 곳에는 또 그런 성을 사고 파는 곳이 또 생기고 제가 제 기억에도 옛날에 통영에서 보좌 신부할 때 통영도 그때 한때 멸치랑 멸치 때문에 아주 돈이 엄청난 곳이었는데 뭐 뒷주머니에다가 돈을 다 꽂고 다녔다고 막 우용담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시절에도 통영이라는 곳에도 그런 분위기가 아주 컸다라고 뭐 이야기를 막 그때 살 때 이래저래 하시더라고요. 상구 도시라는 곳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었는데 바울은 고린토 공동체가 뭐 그것도 그건데 그 중에 이제 특정하는 것이 혼인관계로 맺어진 가족들과 근친상관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시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와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의 후처를 얘기합니다. 첩, 뭐 두 번째 부인, 뭐 세 번째 부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성서의 구약의 책의 구약에서도 구체적인 이야기, 아버지의 후처를 범하는 아들의 모습은 저기 사무엘기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벌일 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기억이 저 압살롬인가요? 그렇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 후처를 범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뭐 성적인 문란함도 있습니다만 아버지 후처를 자기가 차지함으로써 아버지의 왕권을 자기가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린토 전서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후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항구도시 또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의 수도가 고린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으니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죄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사람 사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셋째 문제는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이방법정에서 교우끼리 송사하는 관행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크게 야단칩니다. 이방인의 법정에서 교우들이 이제 고소고발을 하는 거죠. 고린도 1장 6절에서 6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걸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와 그러면 내가 뭐 민사든 형사든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걸 때 오, 그 재판관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이방인의 법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표면적인, 표층적인 해석은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 재판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서로 중재하고 화해해서 뭐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심층적인 어떤 살펴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우가 이방인의 재판에 송사를 맡기는 모습에 대해서 바오로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지 이해하려면 단순히 재판을 하지 말라라는 어떤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당시에 그 재판을 형성하고 있는 법과 사회 또 신학적인 조건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바오로 요지는 뭐 몇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교회 내부의 분쟁을 이방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럼 교회들끼리 뭐 다툼이 있을 때 지금도 뭐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런 거는 수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우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존재인데 지금의 사소한 문제도 다루지 못해서 법정으로 가는가. 그러니까 차라리 손해를 입는 편이 복음에서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재판을 안 거는 게 맞는 모습인가? 교우들은 재판하면 안 되는가? 재판이 죄인가? 그러니까 바오로에게 이교 재판은 왜 문제로 받아들여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 세속 재판의 성격의 그 기준이 바로 정의라는 것보다 당시에 그 지위의 게임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 사회적인 위치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당시 말하는 재판, 이를테면 민사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적인 법치와는 거리가 훨씬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대개 지역의 유력자였습니다. 뭐 총독이라든지, 총독이 너무 바쁘니까요. 총독의 근처의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왕의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잡혀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아가는데, 바오로 사도가 재판을 받을 때 그 판사들이 누구, 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냥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죠. 권력가들이고요. 그리고 그 재판을 받을 때 바오로 사도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어떤 지휘자들은, 저희 권력자들은 바오로에게 돈을 은근히 요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오로 사도가 재판받는 모습이 당시의 재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법리보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또 후원 관계, 누가 또 그 사람을 밀어주는가, 또 뇌물에 크게 좌우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도 이런 일은 있겠지만, 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노예, 외국인은 구조적으로 그냥 불리한 게 당시의 재판, 이교 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랑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래서 바오로 눈에는 형제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체계로 끌고 가는 것 행위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교 재판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는, 끌고 가는 사람은 뭡니까? 생각을 해보면 재판을 가면 내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인간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후원관계나 뇌물에 있어서 내가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끌고 가면 내가 저놈을 그냥 아예 그냥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뭐 결과를 보고 재판을 걸어서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바오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법정은 단지 종교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법정이라고 할 때 왜 천주교 신자인 재판관의 재판소를 안 가느냐,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보면,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불신자들, 뭐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불신자들, 여기 이제 그리스 말은 아디코이라는 단어인데, 불신자, 또 딴 말로 하면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라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까? 라는 바오로 사도의 물음이죠.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뭐 비그리스도인, 단지 세례받지 않은 비신자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살자고 있는 세계, 정의의 기준이 없는 재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재판에서 훨씬 유리하고 권력이 큰 사람이 재판에서 훨씬 유리하고, 그래서 재판에 어떤 사람을 끌고 가는 거는 이미 내가 이 끌려가는 사람보다 더 강한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또 권력 숭배에 대한 숭배,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로 경쟁의 질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당시에 이교의 재판정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즉 이교법정은 중립공간이 아니라 바로 다른 주권 아래에 있는 공간,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속의 인간들의 욕망의 그 기준의 공간이 바로 이교의 법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인데 왜 분쟁을 옛 세계의 주권에 맡기는지,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대한 그것은 부정이다. 우리 안에서 충분히 공정하게 그걸 갖다 재판하고 따질 수 있는데 불의한 재판정으로 간다는 거는 네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를 네 것을 취할 때는 세상의 이득으로, 세상의 이익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고서 어떻게 네가 신자라고 할 수 있냐라는 바울사도의 물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새로운 심판 공동체라는 신학을 보여주죠. 그 기준이 하느님인.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면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하느님의 사랑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심판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이나 수사법이 아니라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이고 이제 그 안에서 바른 세례는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이행에 대한 다짐인데, 그래 해놓고 세례를 받아놓고 새 질서로 넘어가겠다고 해놓고 왜 옛 질서로 다시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피해가 없을 땐 그러고 있다가 네 재산 지킬 때는 옛 질서로 돌아간다는 거냐라고 바울사가 따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미 하느님의 정의를 판별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 분쟁을 이교 법정에 가지고 간다는 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걸로 간다는 건 우리는 아직도 하느님의 정의를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일반 법정을 사용하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구분 지점이죠. 역사적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오늘날의 일반 법정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고 또 절차적인 정의, 뭐 항소할 권리, 또 인권 개념이 제도화되어 있어서 교회 가치가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헌법에서는 그 인간의 인권을 절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거를 그 많은 헌법에서는 이제 감추어두고 있지만 이전에 뭐 다른 유럽 헌법은 안 그랬습니다만 하늘에서 받은 인권이라는 겁니다. 인권의 절대적인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절대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근대 때 이제 그런 헌법들이 만들어질 때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하늘이 인권을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모든 국가들이 가톨릭 국가도 아니고 하늘이라는 게 종교의 어떤 이념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하늘이라는 개념을 잘라내고 그 뭐 국민의 주권은 뭐 절대적이다, 뭐 국민의 인권은 절대적이라는 그냥 가치를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하늘에서 신이 내려주지 않는 이상 거기에다가 인간이 어떤 권리의 절대권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 외에는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이면에 또 숨겨진 채로 헌법에 다 이렇게 담겨있기 때문에 헌법을 기초로 한 모든 법률이나 그런 나머지 어떤 조례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현대 법정은 바울 시대의 이교 재판과 동일한 신학적 범주에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재판을 바울이 말하는 그 재판과 동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중질서를 인정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법의 영역을 또 구분합니다. 뭐 성사라든지 신앙, 교회 내부 규율은 교회법으로 다루고 있고, 뭐 세속적인 계약이나 뭐 세속적인 재산, 형사 문제 등은 또 국가법으로 다루는 그 존중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복음의 배신이 아니라 공동선과 약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이제 국가라는 게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국가가 그런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동선의 약자 보호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목소리를 내죠. 이거는 하느님의 선과 하느님의 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과 떨어질 수는 없, 뭐 물론 정교가 분리는 돼야 됩니다만 뭐 또 어떤 자기들 어떤 그런 의미를 얘기할 때는 또 말을 할 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핵심 의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울이 정말 문제 삼은 건 이겁니다. 교우가 형제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의 증언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세상의 기준을 뭐 힘이나 명예, 승리를 선택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말하는 거죠. 소송은 어쨌든 최후의 수단이고 가능하다면 조정하고 중지하고 화해가 우선이다.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서로 먼저 화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재판으로 가면 서로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에도 특히 교우 간의 분쟁은 이런 큰 일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시 이교 재판을 피하라고 한 이유는 그 재판이 중립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교회 정체성과 복음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로마 제국 중심주의 세계 질서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하느님 이름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때는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되고 인간이 뭐 우리가 천사들까지 심판할 것이라는 바울 사도 약간의 과장법이죠. 어쨌든 모르죠 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주도하는 법정에 자신들의 종사를 맡긴다는 것은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판의 모습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 사도의 그 흐름에서 잘 나오니까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후반부를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